안녕하세요. 컴퓨터의 이해 기말 대비 마지막 3부입니다. 오늘은 12강 정보보안, 13강 멀티미디어, 14강 유비쿼터스, 15강 모바일 서비스까지 시험 범위를 마무리할게요.
네, 이번 4강은 컴퓨터를 안전하게 쓰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고 일상 속으로 컴퓨터가 스며드는 흐름을 다룹니다. 앞강들이 길과 연결을 깔았다면 여기서는 그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외우기보다 왜 그런지에 집중하겠습니다. 12강 정보보안부터요. 보안이 지키려는 게 뭔가요?
보안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앞글자를 따 CIA라고 불러요. 기밀성은 허가받은 사람만 정보를 본다. 무결성은 정보가 몰래 바뀌지 않는다. 가용성은 필요할 때 실제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보는 것과 바꾸는 것, 그리고 제때 쓰는 것을 다 챙기는 거군요. 여기서 시험 함정 하나, 보안 목표의 확장성이 들어가면 오답이죠?
정확합니다. 목표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세 뿐이에요. 확장성 같은 단어가 보기에 끼면 그게 답입니다. 연습 문제에서도 보안 목표로 부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고 답이 확장성이었어요.
그럼 이 목표들을 위협하는 해킹으로 가보죠. 스니핑이랑 스포핑이 헷갈려요.
단어 뜻으로 가르면 쉬워요. 스니핑은 냄새 맡듯 엿듣는 겁니다. 데이터를 몰래 도청하니 기밀성을 노리죠. 스푸핑은 가짜 사이트나 메일로 신분을 위장해 속이는 거예요.
스니핑은 엿듣기, 스푸핑은 사칭이군요. 그리고 디도스도 자주 나오던데요.
디도스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입니다. 수많은 컴퓨터로 한 서버의 요청을 퍼부어 마비시켜요. 처리 용량을 넘는 데이터로 기능을 마비시키니 노리는 건 가용성이죠. 참고로 파괴 목적의 침입을 따로 크래킹이라 부르는데 연습 문제 답으로 나왔습니다.
도청은 기밀성, 디도스는 가용성, 자동으로 분류되네요. 이제 악성 코드요.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 차이를 갈라주세요.
번지는 방식으로 가릅니다. 바이러스는 다른 프로그램에 달라붙어 감염시키고 복제해요. 웜은 감염 없이 스스로 복제하며 네트워크로 퍼집니다. 트로이 목마는 정상 프로그램으로 위장하지만 스스로 복제는 안 해요.
정리하면 웜은 자기 복제는 하되 감염은 안 하고 트로이 목마는 복제 자체를 안 한다. 이게 시험 함정 포인트죠?
맞습니다. 웜의 키워드는 자기 복제인데 감염 없음. 트로이 목마는 위장인데 복제 없음. 이걸 바꿔내면 오답이 돼요. 감염 여부와 복제 여부, 도축으로 외우세요.
사람을 속이는 피싱과 파밍도 있죠. 둘 차이가 뭐예요?
피싱은 그럴듯한 메일로 사용자를 유인해 정보를 빼냅니다. 파밍은 진화형인데 도메인을 탈취하거나 DNS를 속여 다짜 사이트로 유도해요. 주소를 제대로 입력해도 끌려가니 파밍이 더 위협적입니다. 연습 문제에서 DNS를 속이는 게 파밍이었어요.
그럼 이런 공격을 막는 암호화로 넘어가죠.
먼저 용어요.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꾸는 게 암호화, 되돌리는 게 복호화입니다. 이 둘을 거꾸로 적는 함정이 있으니 방향을 정확히 기억하세요.
그리고 방식이 대칭키랑 공개키로 갈린다고요?
대칭키는 암호화키와 복호화키가 같아서 빠르지만 그 키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어려워요. 대표가 DES죠. 공개키는 공개키와 개인키 두 개를 쓰는데 공개키로 잠그면 개인키로만 풀려서 키를 미리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는 RSA예요.
그럼 공개키가 다 좋은 거 아닌가요?
공개키는 계산이 복잡해 느립니다. 정리하면 대칭키는 빠르지만 키 분배가 어렵고 공개키는 키 분배를 해결했지만 느려요. 이 대비를 그대로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대칭키는 같은 키, 빠름, 분배 어려움. 공개키는 다른 키, 느림, 분배 해결. 전자서명도 공개키랑 관련 있죠?
맞아요. 내 개인키로 서명하면 짝이 되는 내 공개키로만 검증돼요. 그 서명은 나만 만들 수 있으니 본인이 보냈다는 걸 증명하고 안 보냈다고 발뺌하는 걸 막습니다. 그 외 백신은 실시간 감시와 최신 유지가 생명이고 방화벽은 패킷을 검사해 조건에 맞는 것만 통과시켜요.
여기도 함정이 있다던데요.
보안 강화 방법으로 부적절한 걸 고르라면 분산 서비스 거부, 즉 디도스가 답입니다. 그건 강화 수단이 아니라 공격이니까요. 12강 핵심은 3대 목표 CIA, 공격은 스니핑, 스푸핑, 디도스, 웜과 트로이 목마 차이, 대칭키 대 공개키 대비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13강 멀티미디어역. 멀티미디어가 정확히 뭔가요?
정의가 중요합니다. 멀티미디어는 텍스트, 이미지, 음향, 영상처럼 두 종류 이상의 매체가 통합된 응용 또는 저작물이에요. 핵심은 두 종류 이상의 통합입니다. 거기에 디지털이라 복제해도 품질이 안 떨어지고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며 링크로 자유롭게 오가는 비선형이라는 특징이 있죠.
연습 문제에서 올바른 설명이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거였어요. 나머지는 함정이었죠?
맞습니다. 하나의 미디어로만 표현한다, 아날로그로 저장한다, 적은 데이터로 표현한다. 이 셋은 다 틀려요. 멀티미디어는 여러 매체 통합, 디지털 저장, 대용량입니다. 정반대로 만든 오답들이죠.
비선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하이퍼텍스트랑 웹도 연결되죠?
그렇죠. 하이퍼텍스트는 링크로 연결된 텍스트 묶음인데 이미지와 음향, 비디오까지 연결되면 하이퍼미디어가 됩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웹이에요. 연습 문제에서도 하이퍼미디어와 가장 관계 깊은 게 월드와이드 웹이었죠.
이제 이미지 표현 방식이요. 레스터랑 벡터요.
레스터는 화면을 작은 점, 즉 픽셀로 나눠 색을 칠하는 방식이라 사진에 쓰여요. 벡터는 직선이나 곡선 같은 기하 도형의 수식으로 표현합니다. 갈리는 간 확대할 때예요.
확대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레스터는 픽셀 수가 정해져 있어 확대하면 점들이 커지며 계단처럼 깨집니다. 정분형이 고정이라 확대해도 더 세밀해지지 않아요. 반면 벡터는 도형을 수식으로 다시 그리니 아무리 확대해도 매끈합니다. 연습 문제에서 레스터는 확대해도 더 세밀한 그림을 못 얻는다는 게 정답이었어요.
레스터는 픽셀이라 깨지고 벡터는 도형이라 매끈하다. 압축도 두 종류로 나뉘죠?
손실 압축은 잘 못 느끼는 정보를 조금 버려 크게 줄여요. 화질은 약간 떨어지지만 용량이 확 줄죠. 대표가 JPEG이고 사진에 적합합니다. 무손실은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데 대표가 PNG와 GIF예요. JPEG은 손실, PNG와 GIF는 무손실. 이걸 바꿔내는 게 함정이겠네요. 맞습니다. 그 짝만 정확히 외우세요. 비디오 쪽엔 코덱도 나오는데 영상을 압축하는 부호기와 다시 푸는 복호기를 합친 말이에요. 비디오는 데이터가 커서 보통 손실 압축을 씁니다. 이제 실감형 미디어요. VR, AR, MR이요. VR, 가상현실은 완전히 가상세계에 들어가 현실을 차단합니다. AR, 증강현실은 진짜 현실 위에 디지털 정보를 덧입혀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거리를 비추면 가계 정보가 뜨는 거죠. 연습 문제에서 이 설명의 답이 증강현실이었어요. 그럼 MR은요? MR, 혼합현실은 가상과 현실을 통합한 겁니다. 가상 객체와 실제 객체가 같은 공간에 공존하며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해요. 증강현실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거죠. 이 모두가 어우러진 활동 세상을 메타버스라고 부릅니다. VR은 완전 가상, AR은 현실 더하기 정보, MR은 가상과 현실 통합. 이제 14강 유비쿼터스로 가죠. 유비쿼터스는 컴퓨터가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이야기예요. 먼저 IT 환경 변화부터 봐야 합니다. 네 단계인데 메인프레임, 개인용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유비쿼터스 순서예요. 그 순서가 시험에 꼭 나온다고요. 네, 순서를 섞어 오답을 만드니 메인프레임부터 시작한다는 걸 꽉 잡으세요. 메인프레임 시대엔 큰 컴퓨터 한 대를 여럿이 나눠 썼는데 유비쿼터스 시대엔 한 사람이 여러 대를 씁니다. 비율이 역전되며 사람과 컴퓨터의 주종관계도 뒤바뀌어요. 그럼 유비쿼터스 개념은 누가 처음 말한 건가요? 마크 와이저가 1988년 제록스 파크 연구소에서 제시했어요. 물이나 공기처럼 컴퓨터가 환경 곳곳에 스며들어 사용자가 그 존재를 의식조차 못하는 환경입니다. 와이저가 제시한 네 가지 기준이 있다고요. 네트워크에 연결돼야 하고, 인터페이스가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하고, 어디서나 쓸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 상황에 맞춰 서비스가 변하며 생활에 통합돼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가상 공간 어쩌고 하는 복이죠? 맞아요.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 공간에서만 컴퓨터를 쓴다. 이건 틀린 설명입니다. 유비쿼터스는 오히려 현실 곳곳에 컴퓨터가 스며드는 거예요. 가상 공간 전용이라는 보기가 나오면 그게 답입니다. 이걸 떠받치는 기술도 정리해주세요. 자주 헷갈리는 게 있다던데요. MEMS, RFID, IoT 셋이 역할이 달라요. MEMS는 전자와 기계, 광 기술을 융합해 마이크로 단위 초소형 부품을 만드는 기술이고 RFID는 주파수로 비접촉 무선 인식을 하는 기술입니다. 연습 문제에서 융합 설명은 MEMS, 무선 데이터 송수신 장치는 RFID가 답이었어요. MEMS는 초소형 부품 제작, RFID는 무선 인식. 그럼 IoT는요? IoT, 사물 인터넷은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정보를 주고받는 지능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사물을 연결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답이 사물 인터넷이에요. 유비쿼터스나 구글 글라스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유비쿼터스는 더 큰 환경 개념이고 그걸 구현하는 기술 중 하나가 IoT군요. 블루투스랑 지그비도 묶여있던데요. 블루투스는 10m 정도 근거리 저전력 무선인데 상대적으로 비싸고 전력을 더 먹어요.
지급인은 그 단점을 보완해 더 저렴하고 저전력을 만든 겁니다. 14강 핵심은 환경 4단계 순서, 와이저 기준에서 가상공간 전용 함정, MEMS, RFID, IoT 구별이에요. 이제 마지막 15강, 모바일이요. 모바일이 환경에서 손안의 기기로 오는 거죠? 맞아요. 모바일이란 말 자체가 이동성을 뜻해요. 그 중심에 스마트폰이 있는데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으며 스마트라는 용어를 쓰며 시작됐습니다. 휴대폰에 PDA 기능을 더해 컴퓨터의 대부분 기능을 하는 지능형 단말기예요. 그냥 기능 많은 폰이랑 결정적 차이가 뭔가요? 핵심은 앱을 설치하고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앱스토어라는 장터에서 앱을 받아 기능을 마음대로 확장하죠. 연습 문제에서 휴대폰에 PDA 기능을 더한 지능형 단말기는 스마트폰, 앱을 사고 파는 온라인 장터는 앱스토어가 답입니다. 그 앱스토어가 따로 문제로 나오니 조심해야겠네요. 그런데 경쟁이 하드웨어에서 OS로 옮겨갔다고요. 정확합니다. 기기 성능이 비슷해지며 무게 중심이 모바일 OS와 앱으로 넘어갔어요. 어떤 OS를 쓰느냐가 어떤 앱 생태계에 속하느냐를 결정하니까요. 그래서 OS가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입니다. 그 양대 산맥이 iOS랑 안드로이드죠? 비교해주세요. iOS는 애플 전용의 폐쇄형이라 통제가 강하고 보안이 우수해요. 안드로이드는 구글이 주도하는데 리눅스 커널 기반의 자바로 앱을 개발하고 소스를 공개한 오픈소스이며 점유율 1위입니다. 안드로이드의 키워드는 리눅스 커널, 자바 개발, 오픈소스 세 가지예요. 연생 문제에서 리눅스 기반 오픈소스에 자바로 개발하는 게 안드로이드였어요. OS 분류 방식도 있다고요. 공개형은 개발에 필요한 API, 즉 인터페이스만 공개하고 공개 소스형은 소스 코드까지 공개합니다. 소스까지 연 공개 소스형의 대표가 안드로이드예요. 참고로 카이 OS는 저사양 피처폰용으로 개발 도상국에서 쓰입니다. 모바일 OS 특징에도 함정이 있다던데요. 모바일 OS는 단순하고 무선 통신을 지원하며 멀티미디어를 잘 처리합니다. 그런데 함정이 유선 연결을 통해서만 인터넷이 가능하다는 보기예요. 이건 틀렸습니다. 모바일은 무선 통신이 기본이죠. 유선만 된다고 하면 무조건 오답이군요. 마지막으로 웨어러블 기기요. 웨어러블은 안경, 시계, 의복처럼 몸에 착용하는 컴퓨터예요. 갤럭시 워치나 무선 이어폰이 대표적이고 보통 스마트폰과 무선으로 연동합니다. 그런데 시험 함정이 웨어러블과 가장 거리가 먼 걸 고르라면 답이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은 착용형이 아니라 휴대형이라 그렇군요.
정확합니다. 웨어러블은 착용형, 스마트폰은 휴대형. 웨어러블은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별개의 기기라는 걸 꼭 구분하세요. 15강 핵심은 스마트폰의 앱 설치 삭제, 안드로이드의 리눅스 자바 오픈소스, 모바일 OS의 무선 기본, 웨어러블과 스마트폰의 구별입니다. 이걸로 12강부터 15강까지 마무리네요. 마지막으로 시험 범위 5강부터 15강까지 큰 흐름을 한 번만 짚어주실래요? 5강 보조기억과 6강 소프트웨어, 7강 데이터베이스가 컴퓨터 안쪽을, 8강과 9강이 정보사회와 4차 산업혁명을 다뤘죠. 10강 정보통신과 11강 인터넷이 연결의 길을 깔았고, 오늘 4강이 그 위에서 이어진 겁니다. 보안이 길을 지키고, 멀티미디어가 컨텐츠를 싣고, 유비쿼터스가 컴퓨터를 일상에 스며들게 하고, 모바일이 그걸 손안으로 가져오는 거네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예요. 단골 함정만 다시 짚으면 보안 목표의 확장성, 웜은 감염 없음, 트로이 목마는 복제 없음, JPEG은 손실, PNG 지프는 무손실, 와이저 기준의 가상 공간 전용, 모바일 유선만, 웨어러블의 스마트폰, 이 여섯입니다. 이 여섯만 머리에 박아도 큰 점수를 지키겠어요. 여기까지 컴퓨터의 이해 기말대기 3부, 시험 범위 전체 마무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개념의 외를 잡고 함정만 조심하면 충분합니다. 차분하게 정리하시고 시험 잘 보세요. 응원하겠습니다.